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안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했고요. 안 목사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거 내릴까요? 네. 우리 안 목사님 그 신학교 다니실 때부터 굉장히 점잖으셨어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인사할 때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좀 립수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좀 립수어. 이렇게 손을 모으셔야 되고요. 모을 때 약간 이렇게 계란 하나 들어간 것처럼 원래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캄보디아의 문화가 불교 문화예요. 사실은 이 합장이 부처에게 공양하는 데서 인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에게 공양할 때이 사람들이 가서 그 연꽃을 이렇게 봉양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연꽃 대신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인사해라 이렇게 하는데 갔더니 캄보디아 문화가 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려니까 마음이 좀 별로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불교인들처럼 이렇게 연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연꽃을 짜부라뜨려라. 네, 그래서 인사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점립스어 인사하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번 캄보디아 말로 인사하시는데 말로는 뭐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점립스어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인데 마음속에는 어떤 고백을 담으시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손.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점립스어. 좀 립스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나를 위하여 누르지 못하겠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나의 아내로 취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이름이 그 형제인 후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주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캄보디아의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선교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의 수도가 프놈펜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수도에서 동북쪽으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면 지금 빨갛게 보이시는 점이 깜뽕짬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던 도시가 깜뽕짬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깜뽕짬. 저희가 2004년도에 선교지를 캄보디아로 정하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 종족을 입양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그랬더니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어느 도시에 갈 건데요? 그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깜뽕짬이라는 도시에 가려고 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요. 여보 거기 무슨 중국집 많아요? 깐풍기랑 짬뽕을 섞어놓으면 깜뽕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깜뽕짬이라는 얘기는요. 깜뽕은 마을 혹은 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짬은 짬족이라는 어떤 한 소수민족, 종족을 얘기하는데 이 짬족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래서 깜뽕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저희 가정을 부르셔서 나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그 학교에 갔다가 강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아내가 요리를 준비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개미 요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개미 알도 있고 개미 번데기도 있고 아주 운이 좋으면 여왕개미도 있어요. 이 여왕 그 개미 요리를 해놓고서 저보고 여보 이게 캄보디아 전통 요리고 음식이니까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그 음식을 좀 떴는데 넘겨주시면은요. 이게 먹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밥에 그 기름에다가 볶은 개미를 딱 얹어놓으니까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위에 꼭 기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먹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옆에 아내가 옆에 있다가 한마디를 딱 해요. 이게 한국 사람의 심성을 건드리는 여보 그게 몸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타락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대신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으면 일단 먹기 때문에 뭐 그랬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몸에 좋다니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메뚜기 볶은 거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들은 비슷합니다. 아니면 새우 말린 거 볶은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양념이 된 기름에 볶았기 때문에 양념 맛으로 먹고요. 또 하나는 그 개미 뒷꽁지를 이렇게 빨면은 시큼하거든요. 개미 산이 있는데 그 개미 산 때문에 먹는다 그래요. 그냥 캄보디아에 처음 단기 선교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더워가지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이틀, 삼일이 됐는데도 화장실을 안 가니까 뭐 일주일 열흘 왔다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선교사들이 처음에 가서 적응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비뇨기 계통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데 이 개미산 개미 요리를 먹으면은 그 신장 계통에 자극이 가고 화장실을 가게 돼가지고 그럼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몸에 좋게 이렇게 건강식으로 음식을 먹는데 사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음식을 사랑하는 것, 그분들이 사랑하는 음식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려웠던 일이 있는데 넘겨주시면은요. 캄보디아 말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글은 자모음이 몇 개 있습니까? 14개 있습니다. 24개인가? 24개죠. 그렇죠? 자음 10개,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렇게 24개가 있는데 영어는 자모음이 26개가 있어요.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캄보디아 말은 자음이 66자가 있습니다. 모음이 46자가 있고요. 독립첨자 11자, 그 다음에 독립모음 11자. 그래서 132자를 다 외우셔야지 글자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는 사실 자음 옆에다 바로 모음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linear thinking이 가능해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쭉 일직선으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그 모음이 자음 아래도 쓰이기 때문에 모음을 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성 마지막 그 받침음이 자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조금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캄보디아 말은요 자음 쓰고 모음이 전후 사방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 앞에도 모음이 와요. 그리고 받침자음이 또 전후 사방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 하나를 읽고 적어도 눈이 두 바퀴는 돌아야 한 단어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언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 언어도 사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1년 반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저희가 마을에서 이제 언어를 막 배우고 있을 때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LA에 있는 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LA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선교사님, 지금 선교지 간 지 얼마 되셨죠? 한 1년 반 됐는데요. 지금 무슨 사역하고 계세요? 아니, 사역,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언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올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는데 혹시 캄보디아 갈 수 있나 내가 한번 정탐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요.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캄보디아는 아직 지금 아무 사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역할 게 없습니다. 다른 곳에 혹시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래 원래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를 매년 지난 한 5, 6년 동안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지 한번 둘러보는 길에 캄보디아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캄보디아는 그냥 방문하고 오시겠다 방문하러 오시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월 달쯤에 오셔서 저희 캄보디아 사역지를 둘러보시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현지 학교에 잠시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를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사전 들고 통역을 하는데 이게 뭐 완전히 브로큰 크마예요. 그냥 사전에 단어만 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문장이 아니고 그렇게 통역을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왔는데 LA에 있는 교회인데 캄보디아에 만약에 온다면 이 초등학교에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듣더니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통역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마게도냐 환상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여름에 40명의 단기 선교팀을 끌고요 영어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제 간 지 1년 반밖에 안 된 신임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명이 단기 선교 가려면 비행기표 뭐 이렇게 쳐가지고 한 5만 불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40명이 단기 선교팀 오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돈으로 보내시면 내가 여기서 좋은 사역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5만 불을 들여서 영어 가르치러 그것도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역할까요? 물어보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언어를 배우던 그 초등학교의 유치원 선생님이 있어요. 저희 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인데 영어가 조금 돼서 이분에게 언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이분 전도하려고 여러 차례 복음을 나누는데요.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대로 우리 집안이 불교였고 우리나라는 불교의 종교인데 내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듣지 않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분 한 사람 복음 전하자고 그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표 하나는 타소피 선생님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40명을 데리고 오겠다니까요. 제 마음속에도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93년, 94년부터 한국의 합동측 교단에서 단기 선교 훈련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사로 4년 동안 일하면서 한 70여 개국을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했고요.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풀러 신학교에서 단기 선교 전공을 했어요. 석사학위 전공이 단기 선교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단기 선교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열 번째 안에 제 이름이 뜰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라는 책을 2008년도에 출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단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전략도 만들고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5만 불이 중요합니까?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너무 잘 쳐다보셔서 제가 이렇게 5만 불이 중요한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헌신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단기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넘겨주시겠어요? 이 중간에 앉아계신 분이 타소피 선생님인데요. 그 학교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영어 사역을 하는데 이 40명 단기 선교팀 중에서 7분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치과 사역도 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우리 김영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 선교 장로님이셨는데 본인이 이분은 중학교 때 이민을 오셨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 당시 이제 60여 세가 됐으니까 60년대 초반에 이민을 오셨고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그 시니어 센터나 이런 데서 영어 강의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위해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셔서 영어 강의를 잘 하셨고요. 일주일 내내 이분들이 우리 타소피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한 7, 8명이 거의 30분 단위로 찾아가가지고요. 껌도 건네주고 볼펜도 주고 예쁘다고 얘기도 해주고요.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니까 야 당신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치과 사역을 마치고 전부 다 이제 치과 선생님들은 일찍 떠나시고 그 이후에 우리 그 영어했던 사역팀들이 남아가지고 같이 그 저녁 만찬을 하면서 타소피 선생님을 초청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청해서 전도하기 전날 저녁에 갑자기 그 치과팀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치과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이 타소피 선생님이 어린 학생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학생이 아침 8시에 치아를 4개를 뽑았는데 지혈이 안 되고 밤 8시 될 때까지 계속 피를 흘린 거예요.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통역하러 같이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제가 손을 흔드는 바람에 앞쪽으로 가셔도 하나 더 네, 됐습니다. 여기서 네. 제가 넘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니까 혹시 이 아이가 피가 안 멈춰서 고생한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요 그런 적이 많대요. 얘는 피가 나면 잘 안 멈춘다고 너무너무 염려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샥이 오거나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장비는 다 푸놈펜으로 벌써 공항으로 보냈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번 마지막 지혈을 해보고 안 되면 당장 푸놈펜 가서 수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티백을 그 티를 가지고 와서 말아가지고 응급 지혈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지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 팀을 인솔해 왔던 목사님이 저한테 통역해달라는 거예요. 백성 교사님 통역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그 부모님에게 어머님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도 지으셨고 이 아이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아이 피가 멈출 것입니다.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안 멈추면 어떡하나. 단기 선교팀은 가면 되는데 저는 남아서 그 일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통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놀랍게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불교 집안에 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요.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 다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중간에 두고 40여 명이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10분 뒤에 이 피가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가고 타소피 선생님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생님 보셨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불교도인으로 부처에게 많이 기도했을 텐데 당신이 이제까지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이런 응답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당신이 보셨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전도하는데 이분이 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인데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분 전도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나누고 했는데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단기 선교 가서 뭐 하냐고? 아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단기 선교팀이 가면서 양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해달라고. 이제 복음 듣고 전도가 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캄보디아에는 성경 공부 교재가 없더라고요. 마침 제가 LA에서 온누리교회 섬겼기 때문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한 14과짜리 교재인데 그걸 가져다가 매주 매주 번역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 8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는데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 딱 두 가지. 하나는 선생님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 내가 2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유치원 선생 하고 있는데 나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영어 선생님 하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한 7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오더니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 초청해서 지난번처럼 우리 만찬하고 식사도 하면서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을 것 같대요. 제가 이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내가 지난 7주 동안 매주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자기가 배운 걸 밥 먹으면서 다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다 영접하더라고요. 한 8주 차 됐는데 저희가 기도 제목 나누는데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남았어요. 대학 가는 거. 근데 이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떤 사인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학교 다니려면 장학금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걸 다 대주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한 번 대주면 뭐 다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자 기도하는데 어느 날 LA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선교사님 우리 단기 선교 갔던 팀들이 리유니언 다시 모이는데 선교사님 사역과 캄보디아 우리 타소피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희 기도 제목을 드리고 타소피 선생님의 남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셔서 선교사님 우리 팀이 4년간 장학금 다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나요? 1년에 한 1,000불 정도, 한 4,000불 정도면은 한 사람 대학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 1:1 제자 훈련하러 만나가지고 선생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믿죠?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 8주 차 지나가니까 이건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그 주에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 주 기다려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설득하고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벌써 두 가지 기도 응답하시지 않았냐, 이 남은 한 가지도 응답 안 하시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네 믿어요, 더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장학금 왔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 거 믿는다고 영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깜뽕짬에 있는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찾아가서 이 캄보디안 유니버시티 포 스페셜티스라는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 선생님 학교에 보내고 싶다 이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 옆에 오른쪽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 짠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많고 입학고사를 봐가지고 와야지 무작정 학비 줄 테니까 학생으로 받아달라 그러면 말이 되냐, 시험 보고 와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타소비 선생님이 너무 염려하면서 선생님 내가 지금 유치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언제 그 입학시험 준비해가지고 대학 가냐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2, 3일이 지났는데 제가 여러 차례를 찾아갔는데 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푸놈펜에서 어떤 선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은 선교사 모임에 잘 안 가는데 왜냐하면 3시간을 가서 4-5시간 회의를 하고 저녁에 3시간을 밤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누군가 집에서 자야 되는데 뭐 남의 집에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못 간다 그러다가 그날은 가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재워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푸놈펜에 내려가서 선교사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 댁에서 자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자기 갑자기 손님이 오셨다고 다른 집에 가서 자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 앞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도 지금 팀들이 들어와서 재워줄 수가 없다고 저랑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때 되게 섭섭했습니다. 아니 무슨 뭐 탁구공도 아니고 이리 쳤다 저리 쳤다가 그 집에서 자라 그러나. 그냥 저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생면부지에 선교사님 댁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에 이제 깜뽕짬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그 집 앞에 딱 보니까 같은 간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 학교가 우리 깜뽕점에 있는 학교인데 그랬더니, 아, 선교사님, 그게 분교고요. 이게 본교예요. 이게 메인 캠퍼스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짐을 들고 나오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총장 한번 만나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갖다 놓고 수의실에 가서 그냥 먹 다음 보이 쭉 니어역 너 살라니 제가 여기 총장님 잠깐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수의 아저씨가 루크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왔지? 한국에서 왔나? 미국에서 왔나? 아니면 깜뽕잠에서 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먹비 아메릭 미국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총장실에 전화 걸면서 미국에서 우리 총장님 만나러 누가 오셨는데 빨리 나와보라고. 네. 아주 막 비서가 달려 나와가지고요 총장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왔으니까 어디서 왔냐? 그래서 그 페어팩스 버지니아에서 왔다. 자기가 그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 포스닥을 가려고 원래 이분은 호주에서 PhD를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포스닥을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정도를 인터뷰를 당했습니다. 거기 생활비 얼마 드냐? 어느 학교가 좋냐? 렌트비는 얼마 드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이민 생활에 대해서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니 제가 학교 보내러 왔다니까요. 뭐 그거는 대답도 안 하시다가 한 시간 지나가지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미국에서 공부했다는데 전공이 뭡니까? 제가 플러에서 선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선교학이 원래는 미션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미시올로지라고 불렀는데 이 미시올로지라는 어떤 학과명을 붙여놓으니까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못 가는 거예요. 공산권에 들어갈 때 전공 뭐냐? 미시올로지, 선교학이다. 그러면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신학회에서 이 선교학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냐면 Intercultural Studies, 타문화학. 왜냐하면 선교라는 게 이 복음을 다른 문화에 어떻게 전할 거냐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타문화학이다 이랬는데 저는 이제 선교학이라는 의미로 내가 인터컬처럴 스터디에서 전공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지금 깜뽕짬 캠퍼스에 문화학, 컬처럴 스터디스 교수가 없어서 2년 동안 코스를 오퍼를 못해가지고 졸업해야 될 학생들이 지금 2년째 졸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교수가 돼서 강의해주면은 우리가 그 학생 받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도 한 장 안 내고 어느 날 갑자기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깜뽕짬에 들고 가서 저희 짠투라는 학장에게 보여줬어요. 나 교수로 부임했다고.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 선생님 받아주겠다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이 교수의 직분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컬처럴 스터디스를 가리키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시간부터 저희 학장님이 절대 강단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이 종교성, 불교를 관장하는 종교성이 교육부보다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복음 전하고 뭐 기독교 얘기하면은 우리 승려들이 많이 있는데 절에 가서 보고하고 그러면 우리 학교가 불이익을 당한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교실마다 승려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그 문화학이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종교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을 비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독교 세계를 축복하신다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 복음 전하려고만 딱 하면은요 이 승려들의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광선을 쏘는 것 같고 제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내가 선교사인가 뭐 승려 7명 앉아있는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다니 기도하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쫓겨나더라도 한번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앞에 딱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 그날따라 승려들이 앞자리에 딱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또 무슨 영적으로 벌써 알고 정말 신고해서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승려들 다 감기 걸려가지고 학교 못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나 정말 마음껏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학교에 두셨는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며칠 있다가요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오늘 나를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승려들은요, 우산도 안 쓰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거든요. 캄보디아는 다 비포장 도로니까 비가 오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려들이 누가 학교에 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른 아침에 저희 아내를 깨워서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이 D-Day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보니까 오늘 분명히 승려들 안 올 텐데 아침 식사하고 나서 내 수업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부탁하고 제가 일찍 5분 전에 교실에 갔습니다. 가서 교실 문을 딱 여는데요, 아무도 안 와있고 승려 7명만 와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새벽에 이 확신은 뭡니까 도대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이다 이런 확신을 주셨는데 그건 제 생각, 제 말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내가 확신했는데, 아니 불교 승려 7명 앉아놓고 저보고 이 친구들이요, 선생님 그냥 왔으니까 수업해달라는 거예요. 수업할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한 30분 준비한 거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제가 섬기던 한국의 해화동의 해성교회라고 있는데 제 후배가 이제 전도사님이 되셔서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이 청년부 데리고 단기 선교로 오신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섬에 들어가서 무슬림 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대학교에 남아서 이 불교인들 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특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 어느 팀 인솔하실래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자기는 영어를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섬에 갔다 오세요. 나는 대학에서 한국어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목요일날 돌아와서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한글 수업을 마치고 한글 학생들 중에서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전도 만찬을 하자, 복음 전하자 계획을 세웠는데요. 목요일날 교실에 딱 들어갔더니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제일 앞쪽에 앉아있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친구가 라따나라는 형제입니다. 승려예요. 근데 이 라따나라는 승려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로꾸로 봉프로 크냠나 아이나, 선생님 제 형 어디 있어요? 야, 내가 네 형을 어떻게 아냐? 네 형이 누군데? 그랬더니 자기 형이 쏭이라는 거예요. 네가 쏭 라따나였냐? 난 네, 너 라스트네임 몰랐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쭌기, 그 송중기 전도사님을 자기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참 세기의 미스터리가 영어, 한국어, 캄보디아어 전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전도사랑 승려가 일주일 만에 호영호제를 하는 거예요. 형, 동생. 송중기 전사님이 그 다음날 전도만찬 준비하다가 이제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만났는데요,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막 허그하면서 서로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송중기 전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선교사님 라따나 내일 전도만찬에 가야 됩니다. 가게 해주세요. 제가 첫날부터 말했어요. 우리 승려들은 금요일날 전도만찬이 있는데 못 옵니다. 이건 기독교 행사니까 스님들은 못 옵니다. 광고를 했는데요. 이 전사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이게 지금 전도하려고 데려가는 건데 승려가 뒤에 와서 앉아있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전사님이 우리 라따나는 그런 승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승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승려길래 다른, 뭐 전도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겠다. 그래, 그러면은 오십시오. 저희 전도만찬에 참석해서, 물론 전도할 때는 이제 다른 곳에 앉아 계시다가 넘겨주시고요. 따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도만찬 다 마치고 식사하는데요, 이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이제 마지막 거의 무렵이 됐던 것 같아요. 식사 마치고 가기 전에 송중기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따나, 백 선생님은, 우리 백 선교사님은 원래 성경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나는 정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가 우리 백 선교사님이랑 성경 공부하는 게 소원이다. 그걸 제가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아니 스님 보고 나보고 성경 공부 시작하라니, 이것도 절에 가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딱 마음을 먹었냐면요, 이렇게 통역하자. 라따나, 성경은 좋은 책이야.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가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통역하고 성경 한 권 주면 되겠다. 근데요, 그 순간에, 정말 찰나의 순간에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통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 입에서 말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통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야, 이제 어떡하나. 그런데 이 스님이, 네, 형, 제가 성경 공부할게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주부터 우리 스님이랑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네, 형 하고 이 스님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시는데, 네가 선교사냐? 내가 선교사인가 도대체? 저는 불교 승려는 제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아침에 이 불교 승려 7명, 이분들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그들만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나니까요, 이분들이 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미워가지고 저주의 기도가 나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가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뭐 재밌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 읽어오라 그랬더니요, 이 캄보디아 사람은 책을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1975년부터 79년까지 크메르주 공산혁명이 있어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지식인을 다 죽였어요. 종교인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경 쓰거나 신문을 읽을 줄 알면 그 당시에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 속에 책을 잘 안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 보고 책을 읽어오라 그랬더니요, 읽어왔대요. 정말 읽어왔냐? 마태복음 7장까지인데 쭉 펴는데 어디까지 읽었냐 그랬더니 마태마가 누가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예수님이 세 번이나 환생하셔서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불교의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환생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게 공간복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스님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랑. 부처님은 어느 날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있는데 다 죽게 돼가지고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찾아와가지고 이 아들 살릴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불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죽음이 없는, 3대째 죽음이 없는 그런 집을 찾아서 쌀을 구해서 죽을 끓여 먹여라. 그러니까 아들 때에도 죽은 사람이 없어야 돼. 사촌들, 아버지 때에도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안 죽어야 되고, 할아버지 때에도 그 동기간이 다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내려가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찾아보지만 그런 집이 없더래요. 태어나다가 죽고, 병들어서 죽고, 전쟁 나가 죽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 죽음이 있지, 죽음이 없는 집이 없더래요.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딱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불경에, 그것이 인생이니라. 죽음은 아무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 죽어서 관음에서 이제 장사 지내러 가는 그 길에 그 아들을 만나셔서 관에 손을 얹으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다음 사진 보시면,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승복을 벗고 저희 교회 사찰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나오면서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신학교에 보내려고 했더니 학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승려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의 승려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우리 라타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룻기 4장의 이야기를 아주 응축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룻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애굽 그 모압 땅으로 이민 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0년간 삶, 이민 생활의 결론이 뭐냐면, 엘리멜렉 자신도 죽게 됐고요. 그 대를 이어보자고 나오미가 급하게 아들 결혼시켰습니다. 말론과 기드온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오르바랑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얻었는데 그나마 자녀도 없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비참한 이민 생활의 결과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룻을 들여보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알은 뭐냐면 대신 지불해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식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난감한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밥값을 지불해줬다.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이 사라져버렸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찜찜할까요? 굉장히 감사하죠. 기쁘죠. 그것이 가알입니다. 누군가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가족,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고엘 제도가 한글로는 계대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 그래서 어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면 다른 형제가 그 남은 과부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들이 죽은 자의 기업을 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에게 다가온 룻이 3장에 그날 밤에 그 이불을 들고 그 발밑에 가서 숨어있다가 잠에서 깬 보아스에게 고해를 요구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에게 다 해달라. 지금 우리 가문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물어달라고 부탁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내가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먼저 물어보겠다. 그가 물지 아니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여섯 대를 대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것을 대어주고 이른 새벽에 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른 새벽에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이 1절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그 고엘 송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바힌네이 보라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 고엘 오베르 하 고엘 그 고엘 고엘이 그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하 고엘이라는 단어는 이건 정말 존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지파를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분배된 땅은 그 가정에 속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매할 수도 없어요. 매매했다 그래도 희년이 되면 다 자기 원소유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은 그 땅을 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희년 제도를 지키지는 않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자녀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아스가 룻의 고해를 물기 위해서는요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다시 사줘야 돼요.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를 찾으러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면서 보라 그 고엘 그 기업 물을 자 하고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게요. 1절에 보면은 하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honorable한 네임을 불렀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룻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개요 그랬어요. 아무개요. 그럼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무개요라는 말이 플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플로니라고 하는 말은 such a one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개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없는 알모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unnamed one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플로니 알모니는 이름 없는 거식이란 얘기예요. 아니 우리 표현대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아니 그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하고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가문의 아픔을 다듬어주고 그 가문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화로운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하고엘이라고 불렀던 그를 향해서 오늘 룻기 기자가 아무개요 이름 없는 것이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하고엘이라고 불렸던 남자가 그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남자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그 룻기를 읽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수치스러운 가문인데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 적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 물을 자가 첫째는 너고 다음은 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보, 유대 족보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으면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아니면 그 남자니까. 이건 이름을 숨겨주려고 안 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 하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기록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를 낳으면 소망을 담아서 좋은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그냥 막 지어주는 게 많아요. 우리 캄보디아도 이름 뜻 생각 안 하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까끄다 이건 7월이에요. 막가라 이건 1월이에요. 그래서 가면 뭐 1월이, 2월이, 3월이 뭐 월요일, 화요일 막 이름이요. 그냥 뭐 사물의 이름이 막 붙어 있고 뜻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정말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 오늘 한 인물. 물론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은요 분명히 성경 기자가 보아스는 저의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그 이름에 가치가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unnamed such a one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은 바로 하고엘 이 땅의 기업 물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하고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하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Redeemer.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선언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부르심 받은. 그런데 동일하게 그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고엘이 되신, 기업 물을 자가 되신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에 가서 어떤 선교 훈련원 강의를 하는데 LA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승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 아주 잘 섬기는 집사님 내외가 있는데 이분이 한 십몇 년 전에 LA에 이민을 오셔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자분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남자분은 마루 까는 일,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 밑에 들어가서 그냥 일용직으로 마루 까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와서 섬겼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분이 식당에서 그 국그릇을 들고 가다 뜨거운 국그릇을 엎어가지고요 전신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뭐 보험도 없고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병을 치료하게 됐는데, 남편도 일을 나갈 수가 없죠. 아내를 간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간병을 하는데 그 소속돼 있던 교구에서 셀 모임 같은 그 소그룹 모임에서 이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헌금을 해가지고 이분들 생활비를 1년 반을 대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고엘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구나. 1년 반 뒤에 이분들이 병에서 회복이 되고 나중에 이제 신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식당을 하시면서 지금은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식당 문 닫고 와가지고 교회를 다 섬기신대. 그래서 뭐 그 1년에 한 번씩 양로잔치를 하면, 어른들 모셔서 양로잔치를 하면은 400인분 회를 썰어서 이제 봉사도 하시고 모든 일에 열심히 봉사하신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 어떤 이야기들 간증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것을 보니까요, 하고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가 라마단 기도 기간이에요. 금식 기도. 무슬림들이 낮에 해가 뜬 기간에는 금식하고 이제 밤에 뭐 식사하고 하는데 이 30일 동안 행하는 그 금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전 교인이 한 끼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 90여 명이 헌신해서 이슬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 이것이 영적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 네이퍼빌 장로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돼요. 저들의 수치와 저들의 아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돼. 그 아픔을 보다듬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축복이 있는데, 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배우자들을 그 축복을 공급하고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감당해주는, 서로 돕고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하고엘이라고 불렸던 분은요, 그 고엘 책임을 안 졌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저가 고엘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그가 기쁨으로 그 고엘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엘리멜렉의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나오미와 룻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왕의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왕가를 저의 헌신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